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제조사인 타이완 TSMC의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 66억 달러 지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타이완 TSMC의 자회사인 TSMC 애리조나에 직접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신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3개를 만들기 위한 650억 달러 넘는 투자 계획에 활용됩니다. 프로젝트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상무부가 자금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TSMC는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TSMC는 이미 피닉스에 팹 두 곳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15일 상무부는 이번 지원금 확정 조치가 4월 8일 발표된 잠정 약정서 서명 및 상무부의 실사 완료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업체 측과의 최종 협약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TSMC와 체결한 최종 협약은 애리조나의 최첨단 시설 3곳을 건설하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650억 달러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TSMC의 첫 번째 시설은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제조 공장에서 우리의 가장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최첨단 칩을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번 발표는 초당적 칩스법 이행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단계에 도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 개발과 제조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신규 법규입니다. 지난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칩스법을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14일 페루에서 중국이 13억 달러를 투자한 메가포트 초대형 항구인 찬카이항이 공식 개항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도 리마에서 원격으로 개항식에 참석해 찬카이항이 남미와 중국 간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이 항구가 선석 15개를 갖춘 심해항으로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외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찬카이 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육상 회랑을 페루와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잉카 트레일과 연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잉카 트레일은 15세기 잉카 제국을 연결했던 산악 네트워크를 언급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찬카이 항에 관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 핵심 프로젝트이자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구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 항은 중국 항만 운영사인 코스코 시핑이 시설 지분 60%를 소유하고 운영도 담당합니다. 페루의 광산회사 볼칸이 합작 투자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몇 주 안에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복수의 익명소식통들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맡고 있는 태평양 국가들의 순방을 계기로 몇 주 안에 미국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5일로 나흘째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한 건물을 공습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용 건물 외에 인구 밀집 지역 내의 표적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캐나다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북한군의 이번 참전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또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현지 지도에 나서 무인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최고기온 7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캐나다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군 파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참전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관계 심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페루 리마에서 15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의 힘과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2025년 APEC 회의 개최를 포함한 글로벌 및 역내 현안 전반에 대한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두 나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도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동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과 해당 분쟁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유입을 포함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도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쟁의 매우 중대한 확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신임 외무상과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한국, 미국의 3국 관계, 특별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in terms of what our action will be at the center of this will be dealing with it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Secretary Blinken.
이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전날인 1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물론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파트너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이었지만 북한이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큰 우려와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인 일본, 한국과도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에 대한 임금이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보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고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요소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부정한 동맹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된 것이 공식 확인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나약함은 이들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공세는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보여줄 때만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맥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UA는 맥콜 위원장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와 인태 국가들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북러 군사협력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군의 연합훈련 레졸루트 워리어 참관차 라트비아를 방문한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에드가레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나토 집단 방위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나토 회원국 지위가 미국 방어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며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what is happening at the moment. Ukraine, North Korean soldiers, now being active in Russia and helping Russia with the war effort.
이어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것은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은 연결돼 있다며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의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며 전쟁 노력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Russia, China, North Korea, Iran working together. The US understands this, that NATO is there not only to defend Europe.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가 유럽뿐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국가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전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영과의 협력에 대한 질문에 북러 군사협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우리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과 외교 정책 추진에 나토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특히 두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 결과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내용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I was especially interested to hear about your recent visit to South Korea. And your meetings with President Jung.
리터 사무총장은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밀착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 교통 인프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1,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며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4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만에서 1만 2천 명의 병력은 러시아가 하루 1,500에서 2천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이는 겨우 6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병력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the bottom line, it's still too early to tell. You know, 10,000, 12,000 troops, you know, is hardly significant when the Russians.
맥스웰 부대표는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할지 단순 보병 임무를 수행할지도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병으로 쓰일 경우 탱크와 포, 근접 항공 지원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효율적인 전투를 벌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대체 병력으로 투입돼 통합된다면 언더 장벽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2일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만 명의 병력이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병력이 좋은 성과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한다면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약 1만 명의 초기 파병은 일종의 시험이라며 러시아가 북한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지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 see this initial deployment of about 10,000 troops. I see this as sort of a try.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십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 2천 명의 병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향후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이 5만이나 6만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전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would they decide to bring over 50 or 60,000 troops or even more than that? That could have more of an impact on the war.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와 병력 등을 제공해 많은 돈과 자원, 식량과 석유, 군사기술 지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이 파병하는 특수부대를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로 여긴다며 전장에서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포탄이나 미사일과 다를 바 없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is getting a lot of money and a lot of resources, foodstuffs, oil, technical support for their military.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러시아가 병사 한 명당 월 $2,000를 지불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면서 물론 그 돈은 병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만약 러시아가 충분한 돈을 지불한다면 김정은은 기꺼이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stories I've read is that the Russians are paying $2,000 a month per soldier.
맥스웰 부대표 역시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돈이나 첨단 기술, 그 밖에 그가 원하는 다른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추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이 커지면 북한군의 군사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와 한반도에서의 전투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클 경우 북한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한반도에서의 전투 의지도 약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참전이 북한군의 전투 역량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모두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투 경험은 그 경험을 나머지 북한 인민군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은 다른 북한 인민군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북한은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군사훈련보다 세뇌 교육이나 농업, 건설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 인민군이 훈련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은 북한 인민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so this experience in Ukraine will not significantly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unless
백톨 교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은 많은 병력을 파병했지만 베트남 전쟁의 경험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맞닥뜨릴 전투와는 다르다며 이것이 북한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 명이고 그중 1만 2천 명만 파병됐을 뿐이라며 파병 규모가 5만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나면 전투 경험을 쌓는 특수부대의 규모도 커지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르스크 평야지대에서의 전투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토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북러 간 군사관계 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러시아와 북한은 강력한 동맹이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을 완전하게 보조했었다며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다시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전략적 의미는 냉전 시절 북한이 오랫동안 의지할 수 있었던 동맹인 러시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는 좋은 일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is is that it shows that now, at least for now, the ally that North
세이머 전 조종관은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단호한 대응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분명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effective response would be a South Korean decision to provide weapons directly to Ukraine.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군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백토 교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이 취할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일 것이라며 불행히도 중국, 러시아, 이란이 북한에 관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정책은 아마 바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석 달 만에 또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지 지도에 나서 이 무인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의 무인기 실전 경험과 결합하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용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무인기 시험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 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을 표하고 하루빨리 계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고 생산 비용이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며 무인기 개발이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각종 자폭형 무인기와 핵어뢰, 공격형 수중 무인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다그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지난 8월 현지 지도 때와 다른 특징이 있나요?
북한 매체들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엔 8월에 공개한 것과 유사한 형상의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8월 무인기 성능시험 때 가오리형과 십자형 무인기를 선보였으나 이번엔 길이가 더 짧은 원통형 무인기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사진을 통해 자폭형 무인기가 전차는 물론 BMW 로고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전국급 무인기부터 전술급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소형 무인기까지 표적과 작전거리에 따른 다양한 무인기를 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을 생산한 것으로 보도된 무인항공기술연합체는 처음 등장한 기관입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석 달 만에 무인기 관련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해당 무기체계에 관심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가성비가 높은 공격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영수 국방대 명예 교수입니다.
미사일은 보통 10억 단위잖아요. 더 고도화가 되면 100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드론은 보통 뭐 몇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저가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전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매력적인 무기체계인 거죠.
공격용 무인기는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등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저가의 소형 자폭 무인기들이 다수 운용되면서 고가의 대형 무기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미한 연합전력에 크게 밀리고 있는 북한에겐 적은 비용으로 현대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무인기 대량 생산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를 생산해 분쟁 지역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한동안 러시아는 북한을 군수 공급기지로 활용을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본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는 드론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현대화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마케팅 보여주는 이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은 물론 전투병력의 참전까지 감행한 북한이 대내적으로 자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신무기 대량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옥 박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인해서 북한의 소위 국방태세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신형 무기체계의 생산을 통해서 특히나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의 국방태세는 든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 기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이 무인기 사용법을 훈련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무인기 대량 생산과 실전 경험이 결합이 되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군이 무인기 사용법 등을 훈련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최근 당이 군사정책적으로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을 작전 방안들과 교전 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가 대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 북한군이 현장에 가서 무인기 운영 능력을 배워올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의 생산 역량, 운영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내부에게도 대남,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군사 위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여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를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한 간 심리전도 지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무인기 관련 잇단 행보는 서울 상공에도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는 위협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당국도 주로 감시와 정찰을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다가 최근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폭 공격용 무인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자폭형 무인기의 국내 생산과 배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우선 200대 규모로 폴란드산 자폭 드론 워메이트를 연내 배치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에 언론인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으로는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에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트는 평생을 군대와 조국을 위한 전사로 살아왔다며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트가 이끄는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우리 군이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한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미북 정상 간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사설에서 헤그세스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해외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존 포티의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헤그세스는 현재의 분쟁,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이 해결되기는 바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진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분쟁이 종식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자원을 덜 제공하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폭스뉴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미국 프로농구를 좋아하며 서양 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폭스뉴스에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선제 공격에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제 공격은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한다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독재자들이 세계 최악의 무기를 갖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980년생으로 1기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는 첫 임기에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존 래클리프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이 최고 정보직책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인물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두려움이 없이 싸우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제6대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그전에는 텍사스 4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원의원 당시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2020년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been.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환영한다며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일부 양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마이크 와이츠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any people say Europe needs to step up to the plate. We need to get out of Ukraine. We need to really this time.
사일러 전 분석가는 VOA 통화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하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해 우리가 직면한 다음 국가안보 위협인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전이 상당히 커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첫 임기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VOA 관련 질의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기 정책과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2기 행정부에선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수년간 실질적으로는 국방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사 준비 대상 및 역량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내에서 우리의 동맹 국가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학 교수도 VOA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중국과의 대결 전략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은 이런 중국 봉쇄 또는 중국 대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거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around Trump who are Trump is going to pursue, honestly. There are a lot of people.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기에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지낸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VOA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중국의 초점을 맞춘 동맹 재편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중국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과의 협력이 트럼프의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를 핵심 참모와 내각 멤버로 포진시키느냐가 행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매우 중요하겠지만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문제,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될 사람이 트럼프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가 다시 활성화된 미국 우선주의 의제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의 주요 측면을 업데이트하고 재정의하려는 가운데 한국 및 다른 나라들에는 길고 불확실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와 후보 시절에 미한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열린 인터뷰에선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및 역내 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면 동맹 및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국 및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시각과 한국 및 나토 파트너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끊기 위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할수록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부석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로 그의 성격과 개인적 특성에 기반해 권력을 얻고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겐 상대방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President Trump is a personalistic leader. He draws power and he exudes power and he employs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특히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면 트럼프 2기의 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당선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기 위한 일명 바이든 지우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빗 한국 정상회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이니셔티브에 매달리려는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C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심사에서 나온 각국의 권고와 북한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권고 중 약 30%를 사실상 거부한 북한은 나머지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1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I 심사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나디아 미카엘 주 제네바 에리트레아 대표부 대사는 보고서 채택을 발표하며 86개 대표단이 권고를 제출했고 14개 국가가 사전 질문을 보냈으며 북한은 총 294건의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tate under review held on 7th of November 2024, 86 delegations delivered their statements. 14 states sent advance questions.
그러면서 북한은 88개의 권고사항에 유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나머지 권고사항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은 2025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열리는 제58차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인권협약 비준, 유엔기구 접근 허용,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아동과 장애인 인권신장 등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철수 주 제네바 북한 대사는 13일 보고서 채택 관련 회의에서 이번 심사에서 수용한 모든 권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국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in the past, we shall carefully study all the accepted recommendations in this review.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 처형 중지,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중지, 표현의 자유 보장과 3대 악법 철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등 88개 권고안에 대해 유의 입장을 밝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UPR에서는 유의한다는 표현이 통상 사실상의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7일 UPR 심사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commend that the DPRK 1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터너 특사는 이밖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 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인은 권고안 5개, 일본인은 권고안 3개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거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UPR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종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이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전 지역 바람 약간 강해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5도, 최고 기온 7도에서 20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안주는 12도에서 16도, 남포 13도에서 16도입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12도에서 15도, 수풍 10도에서 13도, 강계 6도에서 12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5도에서 17도, 용현 12도에서 17도, 개성 13도에서 18도, 사리원 13도에서 17도, 신계 11도에서 1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가끔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은 기온 10에서 16도, 장진 3에서 10도, 해산 2도에서 19도, 원산 11도에서 17도, 평강 8도에서 17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청진 7도에서 15도, 선봉 8도에서 15도, 삼지연 눈 내리는 가운데 1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제조사인 타이완의 TSMC에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 66억 달러 지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타이완 TSMC의 자회사인 TSMC 애리조나에 직접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신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3개를 만들기 위한 650억 달러 넘는 계획 투자에 활용됩니다. 프로젝트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상무부가 자금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TSMC는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TSMC는 이미 피닉스에 팹 두 곳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15일 상무부는 이번 지원금 확정 조치가 4월 8일 발표된 잠정 약정서 서명 및 상무부의 실사 완료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업체 측과 최종 협약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TSMC와 체결한 최종 협약은 애리조나의 최첨단 시설 3곳을 건설하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6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TSMC의 첫 번째 시설은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제조 공장에서 우리의 최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칩을 생산하게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초당적 칩스법 이행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단계에 도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규입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칩스법을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말 조 로건 익스프레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칩스법은 매우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신규 팹 건설이나 연구개발 센터에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해외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업체인 TSMC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TSMC를 향해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페루에서 중국이 13억 달러를 투자한 메가포트 초대형 항구 찬카이항이 공식 개항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도 리마에서 원격으로 개항식에 참석해 찬카이항이 남미와 중국 간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이 항구가 선석 15개를 갖춘 심해항으로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외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찬카이 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육상 회랑을 페루와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잉카 트레일과 연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잉카 트레일은 15세기 잉카 제국을 연결했던 산악 네트워크를 언급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찬카이 항에 관해 일대일로 공동건설 핵심 프로젝트이자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구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 항은 중국 항만 운영사인 코스코 쉬핑이 시설 지분 60%를 소유하고 운영도 담당합니다. 또한 페루 광산회사 볼칸이 합작 투자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에서 중국이 이처럼 대형 항구를 운영하게 되는 데 관해 미 당국은 우려해왔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수준의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미국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맡고 있는 태평양 국가들의 순방을 계기로 앞으로 몇 주 안에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5일로 나흘째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한 건물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용 건물과 회사, 경찰서 등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 내의 표적을 겨냥했으며 공습 50분 전에 민간인 대피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